다른 사람의 말을 중간에 자꾸 자르는 버릇이 있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초의 신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했을 때 저 여자가 그 자리에 없어서 정말 다행이야. 방금 이 말을 한 사람은 마크 트웨인, 당대 미국의 알아주는 유머리스트였죠. 물론 유명한 소설가이자 작가, 강연가이기도 했고요. 그가 쓴 자서전은 벤저민 프랭클린이나 헨리 애덤스의 자서전들과 함께 미국 문학의 고전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EBS 영미문학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이 책을 직접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미문학관 사람들 편의 이소정입니다. 마크 트웨인의 자서전을 읽어보는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변함없이 우리의 브라이언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Good Friday night to you all.
Friday night 좋아하세요?
네, yeah, Friday night 좋잖아요.
아, 근데 뭐 아무것도 안 하신다면서요.
그래도 좋잖아요. 다음날에 쉴 수도 있고 네. 주말 되니까.
저도 사실
거죠.
그래요. 뭐 별거 안 하는데 Friday night은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Yes. Yeah. It's the weekend.
네네. Saturday night보다는 Friday night이 더
yeah. 좀 그런
좋죠?
것 같아요.
마크 트웨인 자서전과 함께하는 댓글 이벤트 오늘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참여해 주실 댓글의 주제는 나의 자서전 제목입니다. 마크 트웨인처럼 파란만장하고 꼼꼼하게 여러분도 자서전을 써보신다면 거기에 과연 어떤 제목을 붙이고 싶으신지요? 지금까지 길든 짧든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한 줄로 혹은 한마디로 요약하는 멋진 표현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댓글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중 당첨되신 분들께는 영미문학관에서 마련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읽리 퀴즈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면 누구나 취미 하나쯤은 있게 마련이죠. 마크 트웨인은 글이 잘 안 써지거나 글을 쓰는 사이사이에 긴장을 풀기 위해서 취미인 이것을 자주 했다고 하네요. 일종의 게임이자 스포츠인데요. 부드러운 천을 깐 넓은 판 위에서 긴 막대기로 둥근 공을 쳐서 점수를 얻는 게임입니다. 쓰리 쿠션, 큐, 초크, 포켓볼, 스누커 등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이 스포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English 퀴즈입니다. 그리고 오늘 퀴즈는 주관식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답을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정답과 사연은 휴대폰에서는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우물정 1045로 보내주시고 PC나 스마트폰에서는 EBS 반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트위터, 페이스북에서는 EBS underbar English, ENGLIT로 들어오셔서 팔로우하시고 글 남겨주세요. 정답과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께 선물을 마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라이언 혹시 이 게임 할 줄 아세요? 잘 하세요?
조금... 네.
오, 잘하시는구나.
좀 놀았어요.
네, 좀 어제 그 좀 개구장이라고 어리셨을 때 그러셨다고 그러더니.
네. 이 게임은 특별히 좀 좋아하는 게임이에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여자가 이 게임 할 때 굉장히 섹시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오케이. 네, 그 얘기는 좀 이따 나눠보고요. 자, 내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마크 트웨인의 부모는 가난한 개척민 가정을 꾸리고 마크를 비롯한 아이들을 키웠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가정을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어느 날 자기가 세상에서 없어지고 나서도 아이들을 비롯한 남은 식구들에게 든든한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땅을 사드립니다. 10만 에이커라는 꽤 넓은 곳을요.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황무지이지만 나중엔 거기서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석유도 나올지 모른다는 희망에 부풀어서 아버지는 의기양양했죠.
My father bought the enormous area of around 100,000 acres at one purchase. The entire lot must have cost him somewhere in the neighborhood of $400. When my father paid down that great sum and turned and stood in the courthouse door of Jamestown and looked abroad over his vast possessions, he said, "Whatever befalls me, my heirs are secure. I shall not live to see these acres turn to silver and gold, but my children will." Thus, with the very kindest intentions in the world toward us, he laid the heavy curse of prospective wealth upon our shoulders. He went to his grave in the full belief that he had done us a kindness. It was a woeful mistake, but fortunately, he never knew it. When he died in 1847, we began to manage it ourselves. 40 years afterwards, we had managed it all away except 10,000 acres and gotten nothing to remember the sales by. About 1887, possibly it was earlier, the 10,000 went. My brother found a chance to trade it for a house and a lot in the town of Corry, in the oil regions of Pennsylvania. About 1894, he sold this property for $250. That ended the Tennessee land. It kept us hoping and hoping during 40 years and forsook us at last. It put our energies to sleep and made visionaries of us, dreamers and indolent. We were always going to be rich next year. No occasion to work. It is good to begin life poor. It is good to begin life rich. These are wholesome. But to begin it poor and prospectively rich, the man who has not experienced it cannot imagine the curse of it.
"아버지는 분명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었는데 문제 이 땅은 정작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땅을 조금씩 팔아서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고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돌파구도 만들지 못하고 땅만 야금야금 잃게 됐죠. 언젠가 마크 트웨인의 집에 재정 위기가 닥치면서는 그 땅의 가치마저도 하락해 버렸다고 합니다. 가장 역효과가 났던 것은 식구들의 마음이었는데요. 언젠가는 저 땅이 대박을 터뜨려줄지 모른다는 기대감에 다들 심리적으로 너무 기대게 됐던 겁니다. 그 와중에 마크 트웨인의 아버지는 또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죠.
'When my father died in 1847, the disaster happened, as is the customary way with such things, just at the very moment when our fortunes had changed and we were about to be comfortable once more after several years of grinding poverty and privation which had been inflicted upon us by the dishonest act of one Ira Stout, to whom my father had lent several $1,000, a fortune in those days and in that region. My father had just been elected clerk of the surrogate court. He went to Palmyra, the county seat, to be sworn in about the end of February. In returning home horseback, 12 miles, a storm of sleet and rain assailed him, and he arrived at the house in a half-frozen condition. Pleurisy followed, and he died on the 24th of March. Thus, our splendid new fortune was snatched from us, and we were in the depths of poverty again. It is the way such things are accustomed to happen. The Clemens family was penniless again. Orion did not come to Hannibal until 2 or 3 years after my father's death. He remained in St. Louis. He was a journeyman printer and earning wages. Out of his wage, he supported my mother and my brother Henry, who was 2 years younger than I. My sister Pamela helped in this support by taking piano pupils. Thus we got along, but it was pretty hard sledding. I was not one of the burdens because I was taken from school at once upon my father's death and placed in the office of the Hannibal Courier as printer's apprentice."
우리나라도 이런 일 참 많죠. 아는 사람이라 믿고 돈 빌려줬다가 고스란히 떼이는 일. 마크 트웨인의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당시로서 무척 많은 액수였던 수천 달러를 남한테 빌려줬다가 그 돈을 못 받아내는 바람에 그의 가족은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게 된 거죠. 아버지를 잃은 가족들은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가게를 꾸리는데 보탬이 되었죠. 형인 오리엔은 인쇄소 견습공으로 일하면서 월급을 붙여왔고요. 누나 파멜라는 피아노 레슨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마크 트웨인도 학교를 그만두고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죠. 그래서 역시 형처럼 신문사에서 인쇄 견습공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신문사에서 일하면서 가끔 글도 써서 기사도 올렸기 때문에 마크 트웨인의 글쓰기 경험은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의 나이는 이제 17, 18살 무렵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까 내드린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잘 듣고 많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마크 트웨인은 글이 잘 안 써지거나 글을 쓰는 사이사이에 긴장을 풀기 위해서 취미인 이것을 자주 했습니다. 일종의 게임이자 스포츠로 부드러운 천을 깐 넓은 판 위에서 긴 막대기로 둥근 공을 쳐서 점수를 얻는 게임입니다. 쓰리쿠션, 큐, 초크, 포켓볼, 스누커 등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이 스포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늘 퀴즈는 주관식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답을 보내주세요.
네, 선생님, 예. 제가 힌트 하나 드릴까요?
네네네.
Okay, there is a very famous female athlete. 예, 우리 얼짱 선수라고 하는데요.
네.
차유람 선수.
아.
She does this sport, this game.
그러니까 여자 갈 때 더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메시지 우물정 1045로 보내주시거나 저희 EBS 반디 게시판 그리고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EBS Underbar English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마련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곡을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요. Faith Hill이 부르는 There You'll Be. Faith Hill의 There You'll Be 들으셨습니다. 자, 마크 트웨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신문사를 이리저리 전전하며 돈을 벌어보겠다고 애쓰던 10대 후반의 마크 트웨인은 우연히 눈이 번쩍 뜨이는 구절을 책에서 보게 됩니다. 아마존 밀림에 가면 코카 나무가 있다는 말이었죠. 이걸 가져다 팔면 좋은 장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그는 무작정 아마존으로 떠나기 위해 배를 탔습니다. 남미를 가기 위해서는 일단 미국 안에서 남미 쪽으로 가는 배가 어디서 떠나는지를 알아야 했죠. 그곳은 뉴올리언스. 마크 트웨인은 일단 거기까지 간 다음 거기서 아마존으로 가는 배로 갈아탈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뉴올리언스로 가던 도중 타고 있던 배의 수로 안내인과 친해지게 되죠.
I had been reading Lieutenant Herndon's account of his explorations of the Amazon and had been mightily attracted by what he said of coca. I made up my mind that I would go to the headwaters of the Amazon and collect coca and trade in it and make a fortune. I left for New Orleans in the steamer Paul Jones with this great idea filling my head. One of the pilots of that boat was Horace Bixby. Little by little, I got acquainted with him, and pretty soon I was doing a lot of steering for him in his daylight watches. When I got to New Orleans, I inquired about ships leaving for Para, and discovered that there weren't any, and learned that there probably wouldn't be any during that century. It had not occurred to me to inquire about these particulars before leaving Cincinnati, so there I was. I couldn't get to the Amazon. I had no friends in New Orleans and no money to speak of. I went to Horace Bixby and asked him to make a pilot out of me. He said he would do it for $500, $100 cash in advance. So I steered for him up to St. Louis, borrowed the money from my brother-in-law, and closed the bargain. I had acquired this brother-in-law several years before. This was Mr. William A. Moffett, a merchant, a Virginian. A fine man in every way. He had married my sister Pamela. Within 18 months, I was become a competent pilot, and I served that office until the Mississippi River traffic was brought to a standstill by the breaking out of the Civil War.
아, 어떡합니까? 막상 뉴올리언스까지 오긴 왔는데 남미로 떠나는 배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인터넷으로 미리 다 찾아보고 동선 다 짜서 계획 세워놨을 텐데 1850년대 이때는 별 수가 없었겠죠? 네, 이렇게 넋놓고 당하는 수밖에요. 당장 뉴올리언스에서 굶어 죽게 생긴 마크 트웨인은 어쩔 수 없이 그는 여기로 오는 동안 친해진 그때 그 수로 안내인한테 찾아가서 자기도 수로 안내인이 되고 싶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에게 신문사 식자공의 이은 두 번째 직업인 수로 안내인, 증기기선의 키잡이 시기가 시작됩니다. 이건 일이 아니라 노는 거라고 스스로 말할 만큼 그에게는 아주 딱 맞는 재미난 직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좋은 직장을 자기 혼자만 누릴 게 아니라 동생인 헨리한테도 알려줘야겠다고 생각을 하죠. 어렸을 땐 그래도 투닥거렸지만 아무리 그래도 형인 마크에겐 제일 예쁜 두 살 터울의 동생이었던 거죠. 여기 두 형제 간에 있었던 얘기 한 토막 들어보실까요? 한여름에 수박 한 통을 다 먹어치운 마크 트웨인은 뭐 재미난 일이 없을까 하다가 다 먹은 수박 껍질을 3층 아래 길을 지나는 사람한테 떨어뜨려 보고 싶어 하죠. 마침 그때 길 건너편을 보니 당시만 해도 너무나 얄밉던 동생 헨리가 이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형은 얼굴에 음흉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하죠.
As he approached, his form became more and more foreshortened. When he was almost under me, he was so foreshortened that nothing of him was visible from my high place, except the end of his nose and his alternately approaching feet. Then I poised the watermelon, calculated my distance, and let it go, hollow side down. The accuracy of that gunnery was beyond admiration. He had about 6 steps to make when I let that canoe go, and it was lovely to see those two bodies gradually closing in on each other. If he had had 7 steps to make or 5 steps to make, my gunnery would have been a failure. But he had exactly the right number to make, and that shell smashed down right on top of his head and drove him into the earth up to the chin. The chunks of that broken melon flying in every direction like a spray. I wanted to go down there and condole with him, but it would not have been safe. He would have suspected me at once. I expected him to suspect me anyway. But as he said nothing about this adventure for 2 or 3 days, I was watching him in the meantime in order to keep out of danger. I was deceived into believing that this time he didn't suspect me. It was a mistake. He was only waiting for a sure opportunity. Then he landed a cobblestone on the side of my head, which raised a bump there so large that I had to wear 2 hats for a time. I carried this crime to my mother, for I was always anxious to get Henry into trouble with her and could never succeed. I thought that I had a sure case this time when she should come to see that murderous bump. I showed it to her. But she said it was no matter. She didn't need to inquire into the circumstances. She knew I had deserved it. And the best way would be for me to accept it as a valuable lesson and thereby get profit out of it.
스스로도 감탄할 정도로 동생의 머리에 수박 껍질을 정확하게 조준하는 데 성공한 형 마크 트웨인. 하지만 동생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자갈도를 형한테 던져 형 머리에 커다란 혹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과거는 과거, 이제 의젓한 20대에 접어든 형 마크 트웨인은 동생 헨리에게 배를 타는 선원 일자리를 구해주었고 형제는 이제 나란히 미시시피 강을 생업의 터전으로 삼게 되었죠. 그런데 그만 비극적인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Two or three days afterward, the boat's boilers exploded at Ship Island, below Memphis, early one morning, and what happened afterward I have already told in Life on the Mississippi. As related there, I followed the Pennsylvania about a day later on another boat, and we began to get news of the disaster at every port we touched at. And so by the time we reached Memphis, we knew all about it. I found Henry stretched upon a mattress on the floor of a great building, along with 30 or 40 other scalded and wounded persons. But Dr. Peyton, a fine and large-hearted old physician of great reputation in the community, gave me his sympathy and took vigorous hold of the case and in about a week he had brought Henry around. He never committed himself with prognostications which might not materialize. But at 11 o'clock one night, he told me that Henry was out of danger and would get well. Then he said, "At midnight, these poor fellows lying here and there, all over this place, will begin to mourn and mutter and lament and make outcries if the commotion should stop to disturb Henry. It will be bad for him. Therefore, ask the physicians on watch to give him an eighth of a grain of morphine. But this is not to be done unless Henry shall show signs that he is being disturbed." Oh, well, never mind the rest of it. The physicians on watch were young fellows, hardly out of the medical college, and they made a mistake. They had no way of measuring the eighth of a grain of morphine, so they guessed at it and gave him a vast quantity heaped on the knife of a knife blade. And the fatal effects were soon apparent. I think he died about dawn. I don't remember as to that.
Memphis 강에서 동생 헨리가 타고 있던 배가 폭발 사고를 일으킵니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죠. 처음엔 헨리도 화상을 입은 정도로 발견돼서 후유증은 있더라도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구호소 당직 의사의 실수로 진통제를 너무 많이 맞는 바람에 20살의 어린 나이로 그만 죽고 맙니다. 이 일로 마크 트웨인은 심한 자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그도 그날 배에 타고 있어야 했지만 사소한 우연으로 육지에 남게 되었고 그 결과 자기는 화를 면했는데 동생만 애꿎게 죽게 만들었다는 후회였죠. 나중에 마크 트웨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그는 동생이 죽던 날의 모습을 너무도 생생하게 예지몽 같은 형태로 그 전에 꾼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령 현상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여러 실험에 참가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마크 트웨인은 신도 믿지 않고 과학 발명에 그렇게 열을 올리던 사람이었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Notwithstanding his forever recurring caprices and changes, his principles were high, always high, and absolutely unshakable. He was the strangest compound that ever got mixed into a human mold. Such a person as that is given to acting upon impulse and without reflection. That was Orion's way. Everything he did with conviction and enthusiasm and with a vainglorious pride in the thing he was doing. And no matter what was that thing was, whether good, bad, or indifferent, he repented of it every time in sackcloth and ashes before 24 hours had sped. Pessimists are born, not made. Optimists are born, not made. But I think he was the only person I have ever known in whom pessimism and optimism were lodged in exactly equal proportions. He had another conspicuous characteristic, and it was the father of those which I have just spoken. This was an intense lust for approval. He was so eager to be approved, so girlishly anxious to be approved by anybody and everybody, without discrimination, that he was commonly ready to forsake his notions, opinions, and convictions at a moment's notice in order to get the approval of any person who disagreed with him. I wish to be understood as reserving his fundamental principles all the time. He never forsook those to please anybody. Born and reared among slaves and slaveholders, he was yet an abolitionist from his boyhood to his death. He was always truthful. He was always sincere. He was always honest and honorable. But in light matters, matters of small consequence, like religion and politics and such things, he never acquired a conviction that could survive a disapproving remark from a cat.
동생 헨리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형 오리언도 마크 트웨인은 이 자서전에서 아낌없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헨리보다 더 그의 인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기도 하죠. 마크 트웨인이 묘사하는 형 오라이언은 변덕도 심하고 끈기도 없고 이걸 했다가 곧바로 그 반대되는 저걸 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면 오늘 민주당원이다가도 내일 곧바로 공화당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도 속은 너무너무 착해서 다른 사람들이 작정하고 그를 이용해도 눈치 못 챌 정도였다고 합니다. 동생인 마크 트웨인조차도 우리 형 같은 사람은 나도 참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불가사의한 인물이다라고 말할 만큼 극과 극인 요소가 한 몸에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불가사의한 형에게도 동생과 한 가지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노예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형은 이 신념만큼은 아주 확고해서 아무리 주위에서 뭐라고 떠들어도 절대로 생각을 바꾼 적이 없다고 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쉬어가도록 하죠. 아까 내드렸던 읽리 퀴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힌트를 드려볼게요. 마크 트웨인은 글이 잘 안 써지거나 글을 쓰는 사이사이에 긴장을 풀기 위해서 취미인 이것을 자주 했습니다. 부드러운 천을 깐 넓은 판 위에서 긴 막대기로 둥근 공을 쳐서 점수를 얻는 게임인데요. 3쿠션, 큐, 초크, 포켓볼, 스누커 등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이 스포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주관식이고요. 여러분이 직접 답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예, 제가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예, 영어로는 billiards 또는 네. pool이라고 부르고요. 아,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 The Hustler. 폴 뉴먼 주연했던 The Hustler 그리고 폴 뉴먼이랑 톰 크루즈 주연했던 The Color of Money 네. 이런 영화에서도 이 게임, 이 스포츠를 소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둘 영화 다 보진 못했는데요. 아, 보신 분들은 알겠네요.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 우물정 1045로 보내주시거나 저희 EBS 반대 게시판 그리고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EBS Underbar English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저희가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곡 듣고 올까요?
네, 지금 이 곡은 The Wanna Dies의 You and Me Song.
Wanna Dies의 You and Me Song이었습니다. 3302님, 영미문학관, 처음 듣습니다. 책 읽어주는 분들이네요. 네, 책 읽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네. 9120님,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아빠와 함께 듣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와, 영어 잘하시나 봐요.
근데 아버님이 억지로 시키는 거 아닌가요? 지금 게임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데.
I think he or she is doing it voluntarily.
그럼 대단해.
I hope so. 4218님, 브라이언 쌤 반갑습니다. 컴백 방송.
네, 안녕하세요. 어제도 있었는데요.
네네네. 양규용님, 브라이언 쌤 너무 멋있어요. 예전에 아리랑 TV에서 퀴즈 프로그램 MC 보실 때 완전 멋있다 생각했었는데 여기서 뵙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는 더 멋있으세요.
아니, 많이 늙었어요, 그때보다.
김민현님. 아, 댓글 이벤트 사연에 글 올려주셨네요. 저는 자서전 제목을요. 제 인생이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빈 곳을 채워가는 과정이라서 미완성 나의 청춘으로 지어볼까 합니다 하셨네요. 멋지는데요.
괜찮네요.
네, 괜찮네요. 저도 사실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제가 자서전을 쓰면 과연 뭐라고 할까. 네.
아직 생각난 거 없어요?
아직
괜찮은
없어요.
거 아직 없어요?
네, 아, 예. 아직 모르겠어요. 네, 갈피를 못 찾고 있어요. 자, 그 얘기 좀 이따 나중에 더 나눠보고요.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증기선의 수로 안내인을 그만두고 마크 트웨인은 새로운 은광을 찾아 떼돈을 벌겠다는 야심으로 미국 전국을 떠돌아 다닙니다만 이것도 별 신통치 않은 결과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오고 난 후 본격적인 소위 글쟁이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지방 신문사의 기자가 된 것이죠. 예전에 신문사 식자공 시절에도 신문에 실리는 글을 조금씩 끄적이긴 했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국회 활동을 취재하기 위해 실제로 국회에 출입하는 기자였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때 그의 개명이 이루어집니다.
'At first I roamed about the country seeking silver. But at the end of 62 or the beginning of 63, when I came up from Aurora to begin a journalistic life on the Virginia City Enterprise, I was presently sent down to Carson City
to report the legislative session. I wrote a weekly letter to the paper. It appeared Sundays, and on Mondays, the legislative proceedings were obstructed by the complaints of members as a result. They rose to questions of privilege and answered the criticisms of the correspondent with bitterness, customarily describing him with elaborate and uncomplimentary phrases, for lack of a briefer way. To save their time, I presently began to sign the letters using the Mississippi Leadsman's Call, Mark Twain, 2 fathoms, or 12 feet, for this purpose.
"기자로서 기사를 쓰는데 그 내용이 껄끄러울 땐 다들 이 기사 누가 썼냐?며 잡아먹을 듯 달려드는 통에 마크 트웨인은 본명이 아니라 필명으로 글을 쓰기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이 이름 마크 트웨인이 탄생하게 된 거죠. 트웨인은 숫자 2를 뜻하는 옛날식 표현인데요. 배가 뜰 수 있는 최소한의 수심, fathom이라는 단위를 써서 two fathom이었고 보통 미시시피 지역 수로 안내인이 배를 띄웠을 때 Mark Twain이라고 외치면은 그건 수심이 배가 갈 수 있는 2 fathom 깊이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깊이는 대략 3.8m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자신이 수로 안내인으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지은 이름이었죠. 이후로 이 이름은 죽을 때까지 세상 사람들이 본명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마크 트웨인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의 다양한 신문사에서 기자로 또 통신원으로 일했는데요. 샌프란시스코의 모닝 콜이라는 신문사에서 근무할 당시 그의 하루 일과가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By 9 in the morning, I had to be at the police court for an hour and make a brief history of the squabbles of the night before. During the rest of the day, we raked the town from end to end, gathering such material as we might, wherewith to fill our required column. And if there were no fires to report, we started some. At night, we visited the 6 theaters, one after the other. 7 nights in the week, 365 nights in the year. We remained in each of those places 5 minutes, got the merest passing glimpse of play and opera, and with that, for a text, we wrote up those plays and operas, as the phrase goes, torturing our souls every night from the beginning of the year to the end of it, in the effort to find something to say about those performances which we had not said a couple of hundred times before. After having been hard at work from 9 or 10 in the morning until 11 at night, scraping material together, I took the pen and spread this muck out in words and phrases, and made it cover as much acres as I could. It was fearful drudgery, soulless drudgery, and almost destitute of interest. It was an awful slavery for a lazy man, and I was born lazy. I am no lazier now than I was 40 years ago, but that is because I reached the limit 40 years ago. You can't go beyond possibility."
아무리 신문사 사정이 특수하다 해도 아니 어떻게 기자를 딱 한 명 만들 수가 있나요? 어쨌든 알 수 없는 사정의 그런 판단 때문에 마크 트웨인은 법정부터 극장까지 온 데를 누비면서 온갖 별의 별 기사를 다 써야 했습니다. 오죽하면 나이가 훨씬 많이 든 지금도 극장 문 앞만 스쳐가도 그때의 괴로운 기억이 아주 북받쳐 오른다고 했을까요? 아무튼 이 시기에 마크 트웨인은 불행했습니다. 글을 쓰는 건 자신에게 언제나 일종의 신나는 놀이였지 일이 아니었다고 했던 사람인데 신문 지면을 거의 혼자서 다 메워야 했던 이 시기는 말 그대로 끔찍한 암흑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뉴욕으로 왔을 때 신문 기자가 아니라 이번에 제대로 된 단편집을 내보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자신이 쓴 단편 이야기들의 원고를 모아 칼튼 출판사를 찾아갑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이 또 볼만하네요.
"Well, what can I do for you? I reminded him that I was there by appointment to offer him my book for publication. He began to swell and went on swelling and swelling and swelling until he had reached the dimensions of a god about the second or third degree. Then the fountains of his great deep were broken up, and for 2 or 3 minutes I couldn't see him for the rain. It was words, only words, but they fell so densely that they darkened the atmosphere. Finally, he made an imposing sweep with his right hand, which comprehended the whole room, and said, "Books! Look at all those shelves. Every one of them is loaded with books that are waiting for publication. Do I want any more? Excuse me, I don't. Good morning." 21 years elapsed before I saw Carlton again. I was then sojourning with my family at the Schweitzerhof in Lucerne. He called on me, shook hands cordially, and said at once without any preliminaries, "I am substantially an obscure person, but I have a couple of such colossal distinctions to my credit that I am entitled to immortality. To wit, I refused a book of yours, and for this I stand without competitor as the prize ass of the 19th century." It was a most handsome apology, and I told him so, and said it was long-delayed revenge, but was sweeter to me than any other that could be devised. That during the lapsed 21 years, I had, in fancy, taken his life several times every year, and always in new and increasingly cruel and inhuman ways. But that now I was pacified, appeased, happy, even jubilant, and that thenceforth I should hold him my true and valued friend, and never kill him again.
옛날에 영국의 팝그룹 비틀즈도 무명 시절에 데카라는 레코드 회사에서 퇴짜를 맞은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유명해지고 나서 그 회사가 땅을 쳤다고 하죠. 그것처럼 마크 트웨인을 보기 좋게 아니 모멸감까지 주면서 퇴짜를 났던 칼튼 출판사 사장 칼튼 씨는 나중에 마크 트웨인을 만난 자리에서 급 사과를 합니다. 아이고 제가 그때 선생님을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덕분에 제가 19세기 최고의 멍청이라는 엄청난 꼬리표를 죽을 때까지 달고 살게 생겼어요. 이 사과에 기분이 좋아진 마크 트웨인은 21년 세월 동안 내내 칼튼 사장에게 갖고 있던 복수심을 단번에 누그러뜨립니다. 물론 그동안 속으로 그를 얼마나 죽이고 싶었는지 상상으로는 벌써 몇 번이나 죽였는지 모른다는 말을 설마 안 했겠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노래를 들려드리기 전에 퀴즈 정답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네, 부드러운 천을 깐 넓은 판 위에서 긴 막대기로 둥근 공을 쳐서 점수를 얻는 게임으로 3쿠션, 큐, 초크, 포켓볼, 스누커 등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스포츠의 이름인 이것. 글이 잘 안 써지거나 글을 쓰는 사이사이에 긴장을 풀기 위해서 마크 트웨인이 자주 했다는 취미인 이것. 브라이언 선생님 뭔가요?
예, 정답은 당구입니다. 당구.
예, 지금도 마크 트웨인의 기념관으로 쓰고 있는 그 저택을 찾아가 보면 3층 서재에 그가 즐겨 썼던 당구대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하네요. 저는 가봤는데 사실 그거 본 기억이 없어요.
아, 진짜요?
그냥 그 저택이 되게 어두웠다는 기억만 나와요. 자, 김선화님, 당구장에서 먹는 짜장면 맛있죠? 맛있나 봐요. 저는 먹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저도요.
7106님, 정답, 당구. 인생은 도박이다. 4326님, 저도 20여 년 전 포켓볼에 푹 빠진 적 있었죠. 밤 새는 줄도 모르고, 아, 그립다 하셨네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아, 진짜요?
네.
빠지면 재밌나 봐요.
재밌죠.
9504님, 대학 시절 당구 참 많이 쳤는데 수업도 빼먹고, 아, 추억이 새롭네요 하셨네요.
저도 그랬어요.
아, 진짜요? 저는 대학교 때 사실 볼링을 좀 했는데.
아. 네.
임지영님, 우리 영미문학관배 당구시 앞에요. 진짜.
좋은 생각이에요.
누가일까? 자, 민홍기님, 당구장 명언이 생각나네요. 승자는 세면대로, 패자는 계산대로. 그랬구나. 자, 퀴즈 당첨자 명단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요. 선물 목록 알려드리겠습니다. 두산동화에서 앱 한 달 이용권과 프라임 영한영 사전 앱, 매주 목금 토일 KT 올레스퀘어에서 공연되는 토크 콘서트 관람권, 아로마 테라피 전문 쇼핑몰 말글담에서 아로마 오일 세트, 이달의 신간과 출판 트렌드를 전해주는 월간 출판 저널, 마지막으로 프로포즈 전문 쇼핑몰 뮤잼에서 드리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선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첨자는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미문학관 공개 방송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하는데요. 오는 6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입니다. EBS 스페이스 공감 홀에서 진행되고요. 이번 공개 방송은 문학과 음악 그리고 나눔이 함께 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영미문학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개방송 시간이 6시에서 7시로 바뀌었으니까 공개방송에 오시는 분들 다시 체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저희가 준비한 곡은요, Smokey Robinson의 Being With You입니다. 아, 영미문학관 방송은 홈페이지 다시 듣기 서비스나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소정이었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Good night, everyone.
Good night.